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식물이 창조되었고 동물도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도 없죠. 계획된 역할도 없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다섯 가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종종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렇게 물어야죠. 무엇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가? 알다시피 생물은 모두 성장합니다. 생물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이지요.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만일 제가 애들에게 가서 성장하라고 명령한다면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몸이 건강하면 아이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그 대답은 균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균형이 잘 이루어진 몸은 건강하지요. 아홉 가지의 기관들이 우리 몸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아십니까? 피를 순환시키는 혈액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몸세포에 공기를 전달하는 호흡기관이 있습니다. 뼈들로 구성된 골격조직이 있고요. 또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또 소화기관이 있고 음식을 먹으면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이러한 기관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통의 균형을 잃을 때 우리는 병에 걸렸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몸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기관들, 즉 다섯 개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면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할 때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임에 가면 말하죠. 바로 이것이 교회 성장의 열쇠입니다라고요. 마치 한 가지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또 말하기를 소그룹 모임이 교회 성장의 열쇠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혹은 또 다른 세미나에서는 예배가 성장의 열쇠입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또 다른 모임에 가서 들으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제자 훈련이 교회 성장의 열쇠죠.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성장의 열쇠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다른 모임에 갈 때마다 읽는 책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 자문하기를 정말 모르겠구나.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 라고 합니다. 사실인즉은 모두 맞는 말이지요. 단지 위의 답변들은 교회의 단편적인 면을 말한 것뿐입니다. 서로 나누며 배워가는 이 모임에서 저는 다섯 가지 목적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가를 더 큰 관점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할 때 당연히 성장하지요. 알다시피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도하다, 조정하다, 지시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드라이브한다는 것은 사람이 차를 움직이고 또 인도하고 조정하고 방향을 지시함을 의미하지요. 미국에서는 망치로 못을 나무에 박을 때도 이 드라이브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못을 잘 박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조정하고 방향을 지시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들은 단지 이전에 항상 해왔던 그대로 행하지요. 그들은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글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해온 방식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정해진 방법대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프로그램을 짤 것인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대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인물 중심의 교회를 봅니다. 강한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지요. 목사님, 핵심 장로 또는 핵심 교회 지도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인물중심 교회의 문제는 그 지도자가 죽어 없어질 때 발생합니다. 종종 이런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런 교회는 균형이 없습니다. 재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할 때 가장 흔히 듣는 교회 지도자들의 불평 중에 하나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돈 없이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 성경적 목적을 따르고 목적 위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생각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계획이 있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견고하게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세워야지요. 그 길만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 소멸되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절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둘째로 건축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임이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사실상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 사역의 진정한 평가는 교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죠.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가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 능력도 아닙니다. 사역의 진정한 평가는 지속성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목적 위에 세워지면 영원히 지속되는 터 위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크게 성장시키신다고 말합니다. 목적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 후 둘째로 교회 성도들과 이 목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달해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의 모든 분야에 반영되어야 하며 심지어는 다섯 가지 성경적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해서 그 정의를 내릴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 성장의 첫 단계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면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한편으로 기존 교회에 속해 있고 또 교회가 침체되어 있거나 성장이 멈추었거나 혹은 심지어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처음 세우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주체성이 분명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교회 존재 이유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왜 모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일반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발견하고 정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인들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공통된 목적은 갈등의 소지를 줄이지요. 분명한 공통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목적을 갖고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만큼 성도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이 없죠.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재발견함으로써 비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목적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좌절감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좌절감을 감소시키지요. 성경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교회에 없죠. 반가운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하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실상 가치 있는 일들은 몇 가지밖에 되질 않지요. 모든 교인들이 목적 진술서에 동의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 목적 진술서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명하게 정의해 줍니다. 목적 진술서는 교회의 책임과 존재의 이유를 정의해 주고 동시에 교회의 책임과 존재 이유가 아닌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이 교회를 이끌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행사나 예배나 또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한 가지 질문만 해보면 됩니다.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자세히 명시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의식을 잃었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목적이 분명하면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지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의 초점을 맞추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초점을 잃거나 분산되면 전혀 에너지를 내지 못하지요. 낮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을 때는 햇빛의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확대경을 가지고 빛을 집중시킨다면 결국 종이를 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빛을 더 집중시킨다면 레이저 광선이 되고 이렇게 초점을 맞춘 빛은 나무와 돌과 강철과 건물까지도 태울 수 있습니다. 초점에 맞춘 삶을 산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초점에 맞춘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대부분 교회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일, 저기서는 저런 일,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와 활동을 하지만 교회가 한 방향으로 계속하도록 해주는 일관된 지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요. 넷째로, 목적이 분명하면 협력을 더욱 잘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협력하길 원하지요. 교회의 목적이 분명할 때 사람들은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라 10장 4절에서 에스라에게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저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갈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알고 있었지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목적이 좋으면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하면 사람들은 그 목적에 협력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교회의 목적을 정의해두면 평가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의 성장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집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섯 가지의 교회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교회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봄으로써 교회 모든 일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단계를 설명한다면 첫째로 교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내려가는 동안에 어떤 진리가 뚜렷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몇 가지를 꼭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공부하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읽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본 후에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지상에 사셨던 일들을 오늘날 영적 몸을 통해서 계속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지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교회가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이미지와 이름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겨 쓰신 표현은 작은 양떼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무리처럼 내 양떼라고 부르셨고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고 이러한 이름들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름들을 자세하게 깊이 공부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과 이 이름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셋째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서로 많이 달랐지만 그러나 같은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놀라운 창조물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일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특별히 명하셨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일들을 또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과 함께 깊이 공부하는 데는 아마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 공부가 끝날 무렵에는 교회에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의 목록이 생길 것인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재발견하는 것이지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마다 교회의 목적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이 많은 성경 구절들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거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들을 기록해서 목록을 만드십시오. 실제로 종이를 준비해서 교회의 목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많은 성경 구절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공부를 시작할 때 큰 종이 다섯 장을 준비해서 벽에 붙이고 모든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구절을 찾아본 후에 이 구절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은 이 구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고 대답을 했지요. 우리는 종이 한 장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그 구절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은 교회 목적이 하나가 되고 종이에 따로 적습니다. 교회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도의 교제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 종이에 따로 적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구제에 대한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요. 이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들을 따로 종이에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 즉 교회의 전도 사명에 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 구절들을 또 다른 종이에 모아 적었지요.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래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배와 전도와 또 교제, 제자 훈련, 사역 등 이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모두 공부한 후에 몇 달에 걸쳐서 우리는 그 대답들을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문장으로 된 목적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목적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하지요. 이제 좋은 목적 진술서의 특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권이 다르면 다른 예나 사파를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남아메리카나 또 아메리카, 아시아나 유럽 혹은 아프리카 같은 어떤 한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서 발견되고 만일 그 목적이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소속 국가와는 무관하게 모든 교회는 반드시 그 목적을 실행해야 하지요. 목적 진술서를 작성할 때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요. 분명히 교회의 목적 진술서는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를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할 뿐이지요. 그러나 이 목적을 성취하는 형식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적 진술서는 막연하거나 희미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그것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1년 후에 당신이 교회를 점검할 때 어떤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적이 구체적일 때 활기를 띠게 됩니다. 목적 진술서가 구체적일수록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 진술서는 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의 목적 진술서가 너무 길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지요. 미국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목적 진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서가 짧을수록 더 좋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기업체 가운데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디즈니랜드의 목적 진술은 단지 세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재밌게 해준다. 아주 간단한 목적 진술서죠? 디즈니랜드의 최고 목적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목적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짧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목적 진술서는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물어볼 필요가 있지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목적 진술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과정을 생략하지는 마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 진술서입니다라고 그냥 내놓지 마세요. 우리가 제공하는 성경 구절을 모두 공부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함께 발견해 가십시오. 여러 해 전에 저는 미국 남가주에서 새들백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내와 4개월 된 딸 그리고 다른 한 가족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지요. 첫 번째 드린 예배는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7명이 첫 예배를 드렸지요.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주 분명하고 매우 짧은 목적 진술서를 주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위대한 계명과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훌륭한 교회와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훌륭한 교회와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섯 가지 목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계명과 지상 명령에 특별히 그 목적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알아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겠노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에 요약되어 있으니 즉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 부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일을 명령하십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위대한 계명이며 성경 전체를 이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교회가 행하기를 분명히 원하시죠. 먼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에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에서 너희들이 세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계명에서 두 가지를 분부하시며 지상 명령에서 세 가지를 분부하십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을 얻게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예배라고 하지요. 예배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50명 혹은 1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회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이나 여섯 또는 10명이 모인 집에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첫째 목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사역 혹은 봉사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주어도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실생활 속에서 남을 도울 때 그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은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사역을 해야 하지요. 그것은 은사와 재능과 또 능력과 자원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명에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목적을 배웠습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상명령을 살펴봅시다.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이를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는 세상에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법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절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인 그의 모든 가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삶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명령인 지상명령에 세례를 넣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것 때문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를 나타내죠. 첫째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진 않지요. 단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세례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 세례는 내적 헌신의 외적 표현입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으셔야 하지요. 흔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도 세례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신자가 되자마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3천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은 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요. 좀 더 배우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지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세례는 모든 것을 배운 후에 갖는 졸업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이고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세례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세례는 첫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말해주고 둘째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됐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었다고 말해주지요. 세례는 일종의 입회식이고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알리는 상징이고 신호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구원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인 교제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께만 아니라 서로에게 속해서 서로 돕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다섯 번째 목적은 주님의 지상명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적인 의미로는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쳐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 일원이 되도록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적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역의 목적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전도의 목적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영적 가족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는 세례로 상징되며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다섯 가지 목적에 본을 보여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신 것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하신 것은 제자훈련이고요. 12절에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켜나이다 하신 것은 교제입니다.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 다섯 가지 목적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살펴보면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도 이 다섯 가지 목적을 수행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제의 상징으로 세례를 주었고 매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또 예배를 드렸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또 전도를 했고요. 신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을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역,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라는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라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규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이 다섯 가지 목적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은 교회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찬양이라 말하지요. 시편 34장 3절에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배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전도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복음화해야 하며 온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지요. 그들은 전혀 성경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고 또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 있으세요?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인데 가정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가족의 일원이 돼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서로서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목적은 교육하는 것인데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고 성숙하도록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말과 생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교회의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목적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목사와 교사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교회의 지도자, 목사, 교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 다섯 가지 목적들을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것들을 자신의 말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새들백 교회의 목적 진술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이것은 전도입니다.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며, 이것은 교제입니다. 그 후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며, 이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은 봉사 또는 사역이며,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 전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것은 예배입니다. 효과적인 목적 진술서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목적 진술서는 활동 목록이 아니라 결과 위주의 용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목적 진술서는 이런 결과들을 보길 원합니다. 삶에 변화된 것을 보길 원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길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길 원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보길 원하고 교회 내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평생 사역을 위한 훈련을 돕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성도들이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목적 진술서는 모든 사람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음을 주목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들은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요. 교회의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루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들을 단계별 과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분명히 전도가 제자 훈련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 주목하세요. 따라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기 전에 먼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효과적인 사역에 참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서 사역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때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장하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세상으로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성장을 돕고 사역을 위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지요. 우리는 단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새들백 교회는 18년밖에 되질 않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7명이 모여서 이 교회를 시작했지요.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5가지 일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사역, 제자 훈련을 강조합니다. 이 5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요. 우리 목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5가지 목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교회를 데려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사역을 위해서 훈련시킨 후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 같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단순히 정의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알려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교회의 식구들에게 새롭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인들이 이 교회의 목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여기 소개합니다. 첫째, 슬로건을 사용하십시오. 슬로건은 짧은 문장들이어서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나 문장 혹은 구절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모든 교인은 사역자라는 짧고 간단한 문장은 쉽게 기억합니다. 모든 교인은 사역자다라는 슬로건은 바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슬로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길 원하십니다라는 또 다른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벌들을 사용할 수 있죠.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상징들이 강력한 도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상징들에 따라서 울 수도 있고 또 자부심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높이 든다면 우리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또 기쁨을 느끼겠죠. 또 십자가를 높이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징의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망치와 낫은 또 공산주의의 상징입니다. 초승달은 또 이슬람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만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를 상징했던 만자 기호를 높이 든다면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상징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5가지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2가지 상징에 대해서 곧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상징으로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을 상징으로 보여줌으로써 교인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을 가르치는 세 번째 방법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생각 혹은 전통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고 다른 어떤 것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칠 수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교제를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성도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나누고 있는지, 인상 깊었던 예배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교회의 목적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는 이렇게 하고 있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공하는 훈련 과정들입니다.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소그룹들이 여기 있습니다. 5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새들백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새신자반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에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 새 신자들을 가르치지요. 그 시간에 교회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새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해마다 1월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요. 해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다만 새로운 이야기를 사용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다시 복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반복해서 복습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도 한 번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목적을 한 달에 하나씩 강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예배를 강조하고 다음 달에는 전도를, 그 다음 달에는 지혜자 훈련을, 그 다음 달에는 교제를,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사역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성경 공부와 활동들을 계획할 수 있고요. 작은 소개 책자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게시판이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거듭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성경 구절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야 암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교회의 목적을 가르치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정의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죠. 또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반드시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두 다리를 주셔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만일 다리가 하나라면 계속 서 있는 것이 매우 어렵겠죠? 아마도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두 손을 주셔서 물건을 잡을 때 균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두 귀를 주셔서 듣는 일에도 균형을 갖게 하셨고요. 두 눈을 주셔서 보는 일에도 균형 있게 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네 개의 벽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지붕을 얹어도 무너지질 않지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균형을 원하십니다. 이 지구는 바른 방향으로 돌도록 균형을 이루고 있고 중력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지구상에 붙잡아 둡니다. 이제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다섯 개의 목적을 중심으로 균형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계획이 없으면 교회 균형이 깨지겠죠. 교회의 균형, 즉 예배와 전도와 교제, 사역과 제자 훈련을 똑같이 강조하는 계획을 특별히 세우지 않으면 한 가지 목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목적들을 설명하는 동안 어떤 분은 예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전도보다는 교회의 성장을 돕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사역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돕길 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목적에 대한 열정을 다르게 주셨죠. 그러나 교회의 목적을 균형 위에 세울 계획이 없다면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열정을 품고 있는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목사님이 영적 은사가 전도라면 전도를 강조하고 다른 목적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를 세우지만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질 않지요. 반면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열정을 품고 있으면 그는 많은 성도들이 잘하는 일을 도울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구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는 목사님의 마음과 열정과 은사가 가난하고 상처받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면 그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요. 또 목회자가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훌륭한 예배는 주관하지만 다른 목적들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 사이에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 매우 가깝게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지만 다른 목적들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들 사이에 균형이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강의하겠습니다.